시간 맞춰 가야 되는 관계로 시간 맞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한 신앙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의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 위로와 격려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지체된 한 몸된 교회에서 서로 편들고 웃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문제에 있어서 평생 저를 괴롭혔던 숙제로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약화되는 그래서 거의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로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감리교로 대표되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교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누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저 한 신자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편이 더 자기에게 설득력이 있느냐의 싸움이지 사실은 좀 애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장로교 내에서는 장로교 내에서의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긴 이런 식의 사고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분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오래된 인류 역사의 오래된 숙제거리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합리적인 사고방식 전체를 헬레니즘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헬레니즘 하면 대표적인 특징으로 떠오르는 것이 헬레니스틱 듀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식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스틱 듀얼리즘에서는 그리스식 이원론에서는 저렇게 정신과 물질을 나누어 이분법으로 이해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신이 온전하고 이상이고 물질계는 그 정신 세계가 억제되고 제한받는 세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도 인간의 정신이 온전한 것이고 육체가 그 정신을 가둬서 정신적인 이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식 구원론은 이 정신이 육체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헬라 철학이 맹위를 떨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 속에 이 영지주의, 영지주의에 대한 그 반론과 공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같은 데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하나의 문제로 사실은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이유는 정신과 육체를 이분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가지는 그 소원과 숭고함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숭고한 신앙적 열심이 실천되지 않는 현실을 뭐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게 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 사회 속에서 인류가 저 2000년도 전 옛날에 이미 인간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때는 초월과 자연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다고 본 거죠. 저쪽 헬레니스틱 듀얼리즘에서 본 것과 거의 차이 없는데 단 물질과 정신을 자연과 초월로 이분화해서 초월은 말하자면 신에게 속한 영역이요 신의 세계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중세 기독교에서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분법도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쨌든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현실 또 인간이 자연이니 거룩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현실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완전을 약속하고 계시고 거룩을 지향하고 계시는데 둘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초월자인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세상이라는 이분법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어떤 약점을 낳았느냐 하면 옛날 저 헬라 철학이 가졌던 이분법에서 그렇듯이 육체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논리적으로는 괄세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원론적인 사고가 가지는 이율배반성 속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도 뭐 그런 게 정서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도 명분적일 때와 현실적일 때가 가지는 그 이율 배반성을 그냥 우리가 쉽게 갈등 없이 수용하는 이유는 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헬레니스틱 듀얼리즘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맥락일 겁니다. 말을 할 때는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도 인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말이 그렇단 말이지 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초월과 자연으로 이분화한 이 문제는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오늘 처음에 주제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저 문제는 이제 종교개혁이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수요특별 강좌에서 저 부분을 굉장히 그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오늘 우리 이 특별히 가려뽑은 특별히 가려뽑은 300인 저 페르시아에 맞선 스파르타의 300인 말고 기드온의 300인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저게 지금 전부 무슨 문제냐면 완전이라는 게 있을 텐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세상과 인생과 인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시도한 그 노력이라 말이죠. 종교개혁에서는 이렇게 풉니다. 이 밑에 일반 특별 이렇게 일반과 특별이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일반 특별에 공통되는 건 뭐냐면 다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입니다. 이건 이미 공통분모가 생기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초월과 자연, 정신과 물질은 공통분모가 없는데 종교개혁에서는 특별과 일반이라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은총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걸 봅니다. 초월과 자연으로 나눴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면 그럼 자연이라는 세계나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의 속성들은 신께 속한 것이 아니다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영역에만 있고 초월적 방법으로만 통치하시는 이로서 그때는 자연에 대하여는 자연 자체에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월이 자연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는 은총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그냥 종이장 같고 흙같이 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인데 거기에 신적 은총이 초월적 은총이 개입함으로써 거기에 말하자면 복이 어떤 선이 어떤 의가 생긴다고 본 것이 이제 중세까지의 기독교가 이해한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종교개혁가들은 자연이라는 것도 은총이다. 자연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요 복이다라는 걸 찾아내서 이 일반과 특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별은 근본적인 구별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밝혀낸 겁니다. 하나라는 것은 초월의 영역이든 자연의 영역이든 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둘 다 공통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영역이요. 하나님만이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특별인이 하는 구별은 있는가? 그 구별은 우리가 죄인이 된 탓에 생겼다. 하나님 쪽에서 일반과 특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의 죄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그 헬라 철학이 가졌던 이원론에서의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도 완전히 있다고 기대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설명하려고 결국 나눌 수밖에 없었고 중세에서도 신의 은총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눠서 둘을 나눠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가 종교개혁가들에 의하여 이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연과 초월을 나누는 것은 이미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과 초월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자연과 초월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초월자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사건과 동일하게 그가 지으신 세계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시편 대표적으로 19편에서 보는 일반 계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그것이 구별이 된 이유는 죄인이 된 탓에 하나님의 손길을 은총을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장님이 되었다. 제가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특별인이 일반인이 하는 구별이 생긴 이유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거나 제한하시는 적이 없고 일반 은총으로나 특별 은총으로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데 대해서도 공통됩니다. 특별인이 일반인이라는 구별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죄인인 탓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 계시를 특별하다 그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일을 일반이라고 우리 때문에 구별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기적이면 특별이고 자연이면 일반이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일반이라는 것이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기적을 보는 이들이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그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것이 그걸 경험한 자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하여 베푸신 기적으로서 허락된 것이 아니면 보고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는 모든 질문이 뭐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은 살리고 너는 왜 못 살리느냐? 이런 힐문이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얻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특별과 일반의 구별이 없이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감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세시대에 가졌던 저런 초월과 자연의 구별로 인한 초월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종교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적 본성은 초월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이기보다 초월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초월주의적 신앙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제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신앙적이냐 기도하고 시험 보는 게 신앙적이냐라는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과 공부 안 하고 성수주의라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건 어느 쪽이 더 신앙적입니까? 후자죠. 초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이라는 것이 자연과 배타적인, 자연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초월주의를 가지는 것은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연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은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분별을 하고 훈련을 한다 하는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걸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 문제는 구원을 일으키는 일들이 아니죠. 성실함으로 구원이 결과되고 정직함으로 구원이 결과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눈물 범벅이 돼서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것만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뭐 어디 가라 이런 식으로 오는 것만 은총이지 무슨 열심히 일해야겠다 또 뭐 양보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은총이라고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또 깊은 이해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정당한 그 근거로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 이분법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다시 한번 자연과 초월의 이분법으로 나갑니다. 이 자연과 초월은 저 중세에 기독교가 세상을 설명하려고 또 초월의 우월함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분법이 아니고 초월은 없는 거다라는 이분법입니다. 초월이 자연을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자연의 힘으로 간다. 초월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있다 그러면 있다고 살고 없다 그러면 없다고 살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분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회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다원화 사회, 현대화 사회는 절대적인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혹은 선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모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 상업적 이유, 실용적 이유 때문에 사회가 재편된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회는 공통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만 결합되어 있지 사상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에서 사상적인 얘기를 꺼내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다 개인적인 신념, 개인의 선택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세상을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는 절대적 객관적 주제로는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한 사회가 그래서 멋있는 말로 바꿔서 다원화 사회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원주의라는 말이 갖는 그 내용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회사에 오거든 회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해라. 그거 외에는 묻지 않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지금 그 싸움의 핵심이 우리 개인의 영혼이 추구하는 인간의 인간다움, 인생의 보람 혹은 세계와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그 본성적인 그 목마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만 갖고는 못 살겠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편을 들든 어떻게 이해를 했든 간에 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인류 역사 내내 저 문제를 갖고 싸워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일한 싸움이 이런 이분법적인 그 사고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면 그 인간의 책임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이라는 것이 칼빈주의로 대표되고 있고 칼빈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 가장 두드러진 부작용이 그럼 우리는 뭐란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데 이 문제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말하자면 경건주의 운동 속에서 청교도 운동이나 경건주의 운동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인간이 그 무책임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일들로 반동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한 운동들이 교회사 속에 중요한 전통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건 그것 자체로 굉장히 귀중한 우리 장로교 혹은 개신교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무장돼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알게 되어 그 가지게 된 열정들, 헌신들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이 일이 그저 뒤범벅이 된 채 여기 오늘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제가 이 통일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문제에서 저 둘을 하나로 묶는데 곤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개가 다 운명과 결과의 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 한쪽을 채택하면 어느 한쪽이 자리매김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은 믿음이란 결국 나의 분발이나 헌신이기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와 그가 하신 작정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믿는 자의 헌신과 열정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은 언제나 대상에 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느냐라는 작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이지 내가 얼마나 열광적이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크고 작은 것이 믿음의 대상과 작정을 좌우한다 못한다. 아무래도 좋다. 성환이 나와서 노래 한번 해라.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린 지금 여기에서부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작정들, 즉 우리에게 그 작정으로 알게 하신 약속들에 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내가 얼마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나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확 커지고 우리 믿음이 나쁘면 하나님이 싹 작아지고는 아니죠. 그럼 전혀 그 대상의 존재나 무슨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내가 약속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와 운명과 그 실현은 우리 믿음의 대상과 작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해와 순종일 것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이 제시하고 알린 것에 대한 것이고 또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한 것에 대한 내 반응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어제 저녁하고 딴 사람들이 온 것 같이 어제 저녁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시간입니다. 재미는 없을지라도 근데 재미가 없다. 사실 저는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 그 어떤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관상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실체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아직 실체가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약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실체는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요청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사실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큰 특징이 뭐가 되냐면 그래서 갈등과 의심입니다. 믿음의 큰 특징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몸서리치게 허물한 거 아니고 당연히 긴가민가 아닙니다. 긴가민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복권을 산 사람만 그 발표날까지 노심초사하지 복권을 안 산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푸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미 갖고 있는 약속과 실현되어야 할 실체 사이의 기간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믿음이란 그래서 책임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일어날 그 약속된 실체를 약속으로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행위를 믿음이라 그런다. 이러면 다 이해하죠. 그걸 책임이라 그런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책임이라고 쓴다 그러면 꼭 책임이면 원인과 조건으로서의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돌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과 결과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책임이라 그러면 동일하게 책임이란 그거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가지게 되고 책임을 지키지 못하면 결과를 못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믿음의 책임을 요구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따져온 것 같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작정에 대한 신뢰요. 그 신뢰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위 책임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책임을 못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이제 분명해졌죠. 그럼 책임은 어느 영역에 관한 것이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가 약속을 실체 비슷하게 누리는 신앙상의 특권들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신자의 기쁨을 그 약속을 신앙으로서 실체화하듯이 책임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자들은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인의 행복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싫다? 우린 그렇게는 못한다? 아니, 표정들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평 중에 이런 비평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신앙 훈련이라는 것을 그 평생의 사역의 내용으로 삼으시고 목회를 해오셨고 그 제자 훈련을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해오셨는데 어떤 이가 거기에 이제 토를 달아서 훈련으로 사람이 변하느냐 라는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람이 훈련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훈련의 가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는 실체를 내 것으로 삽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책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객관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당사자의 영혼에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예를 들면 설교 속에서도 선동과 닥달이라는 문제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가 선동을 하기도 하고 닥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비평가가 그 문제 갖고 굉장히 뭐라 그런 걸 봤는데 그 뭐라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이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그 닥달입니다. 닥달. 왜 그러죠? 그게 꼭 무엇을 낳는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지는 애정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잔소리를 안 하고 닥달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분명히 계모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중에 막 그 이제 선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헌금 11조를 내시면 100배로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즐겨 쓰지 않을 뿐이지 성경적으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다 옳은 말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분명한 한 약속들입니다. 이제 살살 그 박 목사님이 이쪽으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시. 그러나 그거를 그게 신앙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그 약속을 허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을 자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닥달하는 게 진정한 친부모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강의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정말 심장을 쥐어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심장을 난폭하게 쥐어짜진 말자 이거죠. 이제 이렇게 같은 심장을 이렇게 꺼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자르고 멋있게 꺼내서 이렇게 잘 썰어서 먹여야지. 그렇게 손으로 찢어서 집어던질 필요 뭐 있냐 이런 얘기지. 심장을 꺼내지 않는 설교는 사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뭐 그렇게 꺼내서 주는데도 안 처먹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으악 하는 거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과 그런 일들을 위하여 책임 있는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훈련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체중 빼는 거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에 꼭 나가라니까 좀 말을 안 듣냐. 꼭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냐. 구역에 나가세요. 나가면 왜 좋냐면 우리 교회의 큰 약점이죠. 각자의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견디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견디듯이 말입니다. 이런 재는 맛이 없으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게 약속인 것을 알게 되고 책임이라는 내용은 결국 순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약속은 약속을 하는 이의 절대적인 권한이고 우리는 저 약속의 내용과 그 운명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수혜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든 무슨 말이든 순종이라는 말 혹은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는 수혜자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분법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의 책임이 뭐냐? 복받는 책임이요. 은혜를 입는 책임만 있는 겁니다. 은혜를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복을 만들어내거나 복을 결과시킬 능력의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다시 되짚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죄에 가서 걸리는 겁니다. 다시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감리교와 장로교가 그 교리적인 논쟁을 벌리면 펠라기우스 논쟁이 됩니다.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중요한 신학 논쟁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타락을 어디까지 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만 캐톨릭, 우리 보통 말하는 천주교도 인간의 타락을 장로교가 보는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능해지고 무력해지고 홀딱 부패했다고 봅니다. 우린 죽었다 그러고 로만 캐톨릭에서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나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같은 데서는 펠라기우스주의로 대표되는 이 신학적 안목에서는 하나님의 덧붙여진 은사들을 뺏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중립지대 정도로 생각해서 인간이 열심히 하면 어쨌든 좀 나아질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좀 책임이 강조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우리 장로교식 이해보다 훨씬 좋아서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린 다짜고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늘 돼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악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뭐 손해를 보고 있는데 살아보시면 뭐 딴 사람이 얘기할 거 없이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 정영섭 씨 쓴 설교 비평을 잘 보시면 그분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라는 건 자연과 초월의 이 이분법에서 기독교를 초월로 넘기고 자연의 영역을 제외시킨 것을 말합니다. 자연의 영역을 제외시켰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 정신을 하나의 이상과 개념으로는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도 그것이 역사의 뿌리를 뒀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동정녀 탄생, 부활을 부정합니다. 뭘 부정하는 것이 되냐면 자연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이 계몽주의 사상에 의한 그건 개인적인 신념이 되고 결국 남는 것은 자연밖에 없는 현대사회와 같은 무신론자와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이런 대상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평등을 보시면 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죄에 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 얘기하는데도 굉장한 실력이 있고 그 진단이 정확해서 이해 없이 보시면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단이 정확하니까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 한의원에 가면 그 의사들이 무슨 예전에는 과학적인 그 진찰 방법이 없었으니까. 틀림없이 용한 의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는 증세로 확인을 받곤 했습니다. 갑자기 놀라면 손에 좀 땀이 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심장이 허하셔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심장을 보호하시는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짜리 보약을 사게 됩니다. 진단은 맞는데 그 진단이 맞는 것도 따져보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한 겁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저도 약을 많이 먹었던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영섭 씨가 비평하는 것도 그 왜 닥달을 하느냐, 왜 본문 해석이 없느냐.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 기를 때 선생님같이 기르거나 심리학자고 상담학자같이 키우지 않습니다. 뭐 요새는 뭐 대화를 해라.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때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 속에서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을 해야 되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의 책임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훌륭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 것과 같이 본인의 운명을 부모와 같이 의논해서 좋습니다.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것과 내 거를 절충해서 어머니가 다 정하시려면 어머니가 대신 학교를 가십시오. 이따구로 대답을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론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대신 사십시오. 이거죠. 그죠? 그거는 나쁜 발언입니다. 자기는 그동안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내려와 내 인생을 사시는 동안 제가 잠깐 그 권좌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아무에게도 핑계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핑계를 돌리지 말고 각자의 신앙 내용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책임은 자기 걸로 사는 걸 말합니다. 자기 걸로 사는 걸. 이 나라가 잘 살고 우리 교회가 훌륭한 것으로 내 인생이 덩달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도 거지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줄창 강조하다시피 교회 이름을 대고 또는 제 이름을 대고 여러분의 신앙을 게으르게 하거나 무책임하게 살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결국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과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 모든 내용들 그걸 압도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 생활의 귀한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묶어준 믿음의 공동체 회원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함께 묶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된 인생의 귀한 것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순종과 책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한몸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귀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지혜롭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신앙이 남의 이름을 들먹여서 확인되지 않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한몸된 교회에서의 지체들로서의 책임 감당하는 감격과 승리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